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축구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친선 경기한다고 일본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였는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본 거고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탔던 적입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도 갈 때는 배로 가고 올 때는 비행기로 왔는데 떴다고 하니까 조금 지나니까 내린다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만큼 가까운 거리이기는 이제 했습니다만은 일본을 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렇게 흥분됐겠습니까? 이제 일본을 가니까 이제 일본 말을 이제 그때 좀 배웠는데 그래 봐야 뭐 간단한 일본어입니다. 그래서 뭐 1부터 10까지 그 왜 그때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배웠습니다. 일진이 상시 고르쿠 시치 아츠 구츠 뭐 요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일본어 전부인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배운 것이 이제 인사말이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또 뭐죠? 스미마셍. 곤니치와 곤방와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거든요. 독일어도 이제 인사말이 일본말처럼 뭐 오전, 오후, 밤이 다 다르더라고요. 구텐 모르겐, 구텐 탁, 구텐 나흐트. 이게 좀 가래가 끓여야 됩니다. 구텐 나흐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우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학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배웠는데 원래 그냥 외국어를 배울 때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인사말입니다. 그죠? 곤니치와 뭐 이런 것처럼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쓴 것처럼 인사말을 배웁니다. 근데 영어도 그러면은 뭐 하이, 헬로, 뭐 왓썹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영어를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how are you? how do you do? 뭐 이렇게 how do you do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뭡니까? I a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를 보면은 이 우리 한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 인사말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게 아니고 의미가 좀 비슷해요.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것하고 샬롬, 그러니까 안녕, 평강 같은 말이거든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단지 뭐 마음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좀 어르신들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기체 기억 안 나십니까? 기체 후 일향 만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력과 신체가 한결같이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도 평안하십니까 물어보는데 단지 마음뿐 아니라 기체와 기력과 신체, 특히 육체가 평안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겠죠. 요즘에 이제 많이 화두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언제 리오픈할 거냐? 너무 일찍 아니냐? 아니 너무 늦었다. 빨리 오픈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만 계속 콕 박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길에 오다 보면은 이제 사인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Stay ho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Stay home, be safe라고 돼 있지 않고 save live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 집에 있어 이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 좀 머물러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두는 건강이었죠. 우리 이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집에만 있읍시다.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리오픈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맥락에 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또 정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나 이 삶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다 보면은 이게 단지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관계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재정적인 건강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이것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오픈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단지 그냥 생명과 돈 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전체적인 부분에 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이 중요하죠. 모든 걸 다 얻고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고 또 건강을 챙기고 살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오픈에 대해서 논쟁이 많은 것도 돈이 뭐 더 중요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결국 그 모든 것이 또 우리 전인적인 평강과 안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딱 꼽으라면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어떤 분은 뭐 가족, 가족의 달이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행복. 어떤 사람은 사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아, 목사님 돈이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요. 돈보다 행복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인데 이걸 목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이제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 돈 그 세상적인 거 그거 한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잘못된 극단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처럼 진리의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양쪽으로 또랑이 있대요. 잘못하면은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너무 또 과도하게 리액션을 하다 보면은 또 반대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극단을 다 피해야 됩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도 안 되고 돈은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데 이 돈이 무엇인지 수단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 착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별로 없으면 덜 행복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돈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있어도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때를 리셋의 타임 뭔가 다시 제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돈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라는 돈의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돈을 포기하고 다 버려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적인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 내가 10만 불만 있으면, 아니 100만 불만 있으면은 지금 당장 은퇴하고도 좀 이렇게 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또 삶의 태도에 있어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게 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또 올바르게 투자하고 올바르게 저축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돈이 또 너무 없으면은 우리가 너무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것은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또한 영원의 남을 가치에 투자하는 것. 이게 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점검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결코 그대로 멈춰서 있지 않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돈이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가죠.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다가도 이제 그런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제 장보러 가는 길에 마켓 가는 길에 이제 아들이 겸이가 운전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민희도 앞에 앉아 같이 얘기하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아내는 이제 뒷좌석에 이제 앉아 있었죠. 뒤에서 이렇게 애들이 앞에서 운전하는 걸 보니까 야 언제 이렇게 애들이 컸나, 언제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나 하는 걸 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또 그리움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주어진 이 시간도 선물이기 때문에, 한번 오고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지나간 시간만 바라보면서 멜랑꼴리해 있으면은 지금 주어지는 선물들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또 태도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체의 주제를 뭐 한 문장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5장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조적입니다. 빛과 어두움에 대한 대조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빛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은 아직 어두움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는 것이 뭐 8절, 9절, 14절 그런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이미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라. 이게 권면하죠. 그 다음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아니,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 구절이 그 다음 15절, 16절인데 이제 이것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셋이라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전까지는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다라고 하는 뜻이고 앞에 엑사가 붙으면은 완전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사고라조 그러면 완전히 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redeem도 거기에 속합니다. 우리 구속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원래 redeem은 또 경제적인 단어기도 하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 이게 이제 redeem.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redemption 구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자는 완전히 사다. 영어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make the most out of the time for yourself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세월을 아끼다 이 단어는 완전히 사다 시간을 구속하다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다 이런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재정적인 원칙에 대해서 건강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종종 하냐면은 돈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Let the money work. 그러니까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일하도록 하라. 뭐 그러면서 뭐 compound interest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돈을 벌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시드머니가 되고 종잣돈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관리하고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그래서 점점 그냥 그게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것을 관리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막 시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나 습관들이 바뀌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이 모이고 쌓일 때 엄청난 결과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될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그 시간에 쫓겨서 아둥바둥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항상 핵심적인 근본이 뭐냐는 겁니다. 혹은 큰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안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가 우선적으로 오지 않으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목적이 잘못됐으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그만큼 더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간들 잘못된 곳으로 더 빨리 갈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가느냐보다 더 우선적으로 와야 될 것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두가 다 공부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이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건 좀 위험한 영역 같고 아, 그거는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 같은데 종말론은요 너무 기초적인 거고 중요한 겁니다. 왜요? 단지 뭐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듯이 뭐 알고 보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갈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 필요하죠. 큰 그림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들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돈과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니까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돈을 모으는 곳, 돈을 쓰는 곳에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돈은 여기다가 왕창 쓰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어디에 우리가 마음이 가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 돈 없다 없다 해도 쓰는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은 말은 내가 아 이거 나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얘기하지만 시간은 다른 데 쓰고 있다면은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또 어떤 분은 시간을 갖다가 다 썼대요.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 저널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쓴 시간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더래요. 이분이 한 뭐 80세 돌아가셨나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분 보면은 늘 보면은 여유롭게 사시고 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모임에도 막 참석하시고 뭐 여유롭게 여행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그렇게 뭐 바쁘게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남긴 업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그 비망록에서 그 저널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날 쓴 시간에 대해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밥 먹는데 얼마 몇 분 썼고 뭐 산책하는데 몇 분 썼고 어떤 책을 읽는데 뭐 몇 분 썼고. 왜? 가계부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쓰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돈이나 시간을 많이 쓰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잘 캐치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요? 교회 출석과 교회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의도로 오용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뭐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이때가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또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나의 돈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나 십일조나 이것은 아 내가 좀 믿음이 성숙하고 좀 신앙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돼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신앙의 기초고 출발점입니다.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돈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성숙한 모습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자라가고 더 발전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성화되어져 나가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처음부터 먼저 딱 선을 긋고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구속하는 것,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는 것, 이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흔히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이제 주인이 떠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뭐 이제 남긴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은사에 대한 것이다. 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것이다. 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능이나 또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흔히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그 배경과 맥락 그걸 잘 살펴야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요. 뭐 자세하게 지금 비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비유는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비유가 열처녀 비유거든요. 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달란트 비유인데 열처녀 비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시면서 열처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1절 이제 문화 비유에 대한 건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제 이 비유가 문화 비유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뭐 재능과 시간을 열심히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부재하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를 맡기고는 주인 떠납니다. 문화 비유에서도 주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떠나는데 떠나면서 이제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은 그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맡기고 그리고 부재했고 마지막은 떠났던 주인이 혹은 왕이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제가 뭐 최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At hand 이 말은 이미 와 있다.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오기 시작했으니까 너희는 무엇하라? 회개하라. Realign 해라. Readjust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이미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주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Already와 not yet 요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는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예수님이 이제 떠나 계시고 다시금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이 중요한 거죠. 끝! 끝은 뭡니까? 떠나갔던 주인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산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늘 이 비유를 들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얼마나 더 남기느냐, 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둡니다. 하지만 이 비유들을 잘 살펴보면은 얼마를 더 많이 남겼는가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사람에게는 열 고을을 맡기고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을을 맡기셨습니다. 차등으로 맡기셨기는 하셨죠. 하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누가 누가 더 잘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둔 사람에게 왕은 분노하죠. 한 문화를 가지고 더 남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아,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잃지 않지? 손해보지 않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원금이라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인이 기대한 것은 뭐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득을 보느냐 혹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고 가면서 하라고 한 그 일들을 충실하게 했느냐 그걸 본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오히려 3달란트밖에 안 남았어.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5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는 어디 갔어? 왜 3달란트밖에 없어? 이렇게 따져 물으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이윤을 보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그 왕의 말처럼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왜 그 종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실제로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돈을 갖다가 이윤을 남기기에 막 급급하고 돈을 갖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은 막 크게 분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그건 종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종이 그런 생각도 제대로 가지고 있었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 거다?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얻게 했을 텐데 이 종은요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했던 거예요. 주인이 맡긴 그 문화에 대해서 한 문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네 말이 정직하지 않다. 정말 주인이 무서운 자고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실제로도 그렇지 않지만 네가 만약에 그렇게 착각했다면은 그러면 네가 은행이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뭐라도 했어야지. 근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종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오해한 것이죠. 혹은 주인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어떤 종이 그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좀 봤거나 아니면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랬으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책망하고 나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주인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침에 와서 일한 종이나 거의 끝날 때 와서 일한 종이나 똑같이 품삯을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막 그런 거 막 퍼포먼스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고 따지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조금 얻고 이윤을 얻고 손해를 보고 이것 가지고 막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특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그것 때문에 집착하시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인은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그 주인에 대한 사랑으로 임했는가? 왜? 이게 내 돈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론을 보면요. 손해본 종이 없어요. 이것도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애쓴 사람은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정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정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항상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결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고 과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실제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 말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는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라고요? 주인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있는 열 처녀 비유가 어떤 겁니까? 다섯 명의 처녀는 지혜로워가지고 그 등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다섯 명의 처녀는 어리석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밤에 갑자기 주인이 찾아옵니다.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준비된 처녀는 잔칫집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제서 얘기합니다. 했더니 우리도 부족하다. 우리가 쓰기에도 충분치 않다. 딱 우리가 쓸 만큼만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구입 사라. 그래서 막 갑니다. 막 두들겨가지고 아마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잔칫집에 문이 잠겨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깨어있고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잠들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열 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었느냐 깨어 있었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 그랬으면 뒤늦게라도 기름을 가지고 온 처녀들을 들어가게 해줬어야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과 그렇지 못한 다섯 명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단지 부지런했느냐 게을렀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늘 생각하며 살았냐 하는 거예요.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을 늘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늘 준비했던 겁니다. 반면에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그 신랑이 올 거라고 하는 생각 없이, 인식 없이 그냥 매일매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분주한 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달란트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맡겼죠. 그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생각하고 그 주인을 의식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많이 남겼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칭찬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단지 게을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주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삶은 꼬람데오의 삶입니다. 꼬람데오, 즉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눌 기회가 있을 때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그 아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토믹 헤빗의 책은 핵심이 작은, 아주 작은 습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아톰이라고 작은 거잖아요. 원자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1%만 매일매일 우리가 성장하는 선택을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책을 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요? 나는 작가이기 때문에, 나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에 합당한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가지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엄마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요셉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의 순간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짧은 길, 가장 분명한 그 커리큘럼대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시간을 대한다면 그리고 선택을 한다면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결과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좀 리셋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떤 것이고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자세와 또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